제2집 제25권 통문휘관 제1기 1933년 12월 취지 본래 이 내용은 니토생 형제님이 각처에 모임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통문휘관에 대해 말한 것이므로 이것을 본 간행물의 취지로 삼았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형제들께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얻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사 우리로 그분을 순종케 하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어떤 좋은 뜻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열적인 모임을 갖지 말고 주님의 이름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형제들은 각지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기쁘고 위로받을 만한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임은 지방마다 행정이 각각 독립되어 있지만 각각의 모임은 서로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모임이 있게 되었지만 그들 중 어떤 모임에서는 자기들의 모임 외에 또 다른 지방에도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들에 관한 소식은 더욱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별로 행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지만 한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교정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방별로 행정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게 하며 교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도움과 교정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본받은 자와 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틀렸어도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형제들이 편지로 자주 우리 중 개인에게 자기들이 있는 지방의 소식을 전해오곤 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편지로 타 지방의 소식을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교통하고 소식을 묻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편지를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강의 기록 제1기를 발행하면서 각 지방의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강의 기록의 구독자들 중 절반 이상이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그 안에 각지의 소식을 게재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게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교통하고 소식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이런 필요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적은 빛비춤으로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개인이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가련함과 어떤 모임이 단독적으로 행하는 것의 두려움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본 것이 틀리지 않다면 오늘날 믿는 이들의 가장 큰 결점은 바로 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충성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변절된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의 개인주의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생명과 성령의 능력은 거의 개인의 성결과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승리를 위한 것 같이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도 중요하지만 만약 개인만 있고 어떻게 형제들 가운데서 형제가 되고 자매들 가운데서 자매가 되는지를 모른다면 이러한 개인주의는 단지 가장 가증한 자의 변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형제들의 종과 노예가 되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통문휘관이라는 하나의 작은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 간행물은 일반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지에서 우리와 같은 모임을 갖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위치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증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 간행물의 내용은 각지의 소식과 각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중보 기도의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이 소식들은 대개 서신을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어떤 것은 형제들이 직접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고 어떤 것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도 있습니다. 이 간행문의 성격에 대하여 몇 마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현재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각지에 소식을 싣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광고를 내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영적인 형제들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어떤 소식도 알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들 간의 교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의 집회의 동향은 모두가 관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 형제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소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격려와 중보기도의 권리를 상실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편에서는 여러분이 겸손한 것이겠지만 형제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의 생활은 형제들을 돌보는 생활입니다. 종교적인 세상에서 크게 드러나기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고의로 자신을 숨기는 것은 물러남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육체가 고의적으로 조장해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면으로 오늘날의 종교적인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한면으로는 지나친 혼적인 자각과 자의적 겸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본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면으로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오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저희가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함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만 잘 되기를 관심하고 자신을 영적인 세계의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어떻게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둔한 형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는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물러나거나 고의로 자랑하지 말며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형제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이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일의 상황과 어려움과 결과 및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항과 그 밖의 소식들을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기록은 실제적이고 명료하며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길든 짧든 고어이든 현대어이든 상관없습니다. 셋째, 타 지방의 집회 소식이 담긴 편지를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각지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일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임과 일에 관한 공고가 있다면 우리 또한 씻기 원합니다. 다섯째, 각지의 책임 형제들은 본 간행물이 우리와 함께 모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형제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본 간행물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소식은 상해 사서함 323호 통문휘관 편집실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손과 여러분 앞에 둡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듯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에 함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구합니다. 1933년 11월 30일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의 형제 니토생 드림. 연대 모임의 시작. 주 안에 사랑하는 니토생 형제님께 그간 평안하신지요? 형제님이 연대를 떠난 다음 날 늦은 밤에 젊은 이 형제님이 저에게 와서 형제님과 함께 신풍상호의 이 선생님을 위로하러 함께 가자고 요청해 왔었습니다. 형제님께서 이미 연대를 떠나신 때라 저와 단둘이서 약간의 대화를 나누다가 집안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더워서 해변으로 나가 바람을 쐬며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변으로 가는 길에서 이 형제님은 침례와 만찬과 교파 등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아주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관해 그와 대화를 나눈 일이 없었지만 형제님의 연대를 떠나신 후에 그를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상세히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여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 문제들을 그에게 한번 말해주었습니다. 대화를 마칠 때쯤의 시간은 이미 밤 10시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은 저에게 바다에서 그에게 침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놀라 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곡히 요청하기에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저는 그를 위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 후에 저희 둘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일로 만나게 되어 본의 아니게 해변으로 가게 되었고 또 논의한 것이 바로 바다에서 침례받는 문제였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저희 동료 중에 동씨와 정씨가 새롭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형제님의 일을 듣고서 저에게 침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곧 해변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로 하나님께서는 거의 매일 저로 하여금 우연히 거리에서나 집안에서 형제들을 접촉하게 하심으로 결국 형제님이 연대를 떠난 후 2주 만에 저희는 주일 만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 전에 저희는 세 차례에 걸쳐 침례에 대해 말씀 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세 차례의 집회에서 저는 만찬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만찬 집회에는 모두 11명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세 번째 모일 때는 14명이었는데 우리 중 세 형제가 공적인 일로 오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에는 16명이 모였으며 두 형제가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이 몇몇 형제들 중에는 침례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장로회, 기산회, 내지 선교회, 포도산회, 중화기독교 그리고 사경처에서 나온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침례받은 자도 있고 약세받은 자도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약세를 받았다고 하여 다시 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 전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믿고서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세 혹은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벌써 사람들에게 6차례나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형제들 중 어떤 이는 이미 교파로부터 자기 이름을 제명하였고 어떤 이는 교파와의 관계를 끊었으나 아직 제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찬 집회만 참석하고 그 외에는 여전히 교파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봉사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상인, 교수, 전도사, 학생, 노동자, 회사원 등으로 다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쓸모없는 우리 같은 그릇들을 사용하여 연대에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의 우연의 일치와 기묘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역사와 인도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와 떡을 함께 떼는 형제들 중 몇 명만이 사전에 약속하고 만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우연하게 만난 사람들입니다. 일찍부터 형제님께 편지를 띄우려고 했지만 최근에 너무 바빠서 원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제가 접촉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매주 6차례의 집회를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기도 집회가 있고 목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사경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초신자를 위한 말씀을 전하는 집회가 있고 오후에는 먼저 사경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며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 나가서 전도하며 전도지를 뿌리며 저녁에는 만찬 집회를 갔습니다. 최근 저는 자신이 아주 약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지금은 자매님들이 만찬과 말씀 듣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가 이미 부족한 형편입니다. 마침 제가 16칸으로 되어 있는 새 집을 구하게 되어 그중 3칸을 전적으로 집회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3칸 방은 적어도 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이미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평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인재도 없고 금전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이 너무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 7절과 37장 32절과 느헤미야 4장과 사무엘상 30장 6절은 저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되었습니다. 형제님께서 기도 안에서 저희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구하며 이만 줄입니다. 1932년 8월 27일 주 안에서 이장수 형제 올림. 산두에서 온 편지. 육 형제님께. 그동안의 모임은 주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일 오전 8시 반에 만찬 집회를 참석하는 형제자매의 수는 30여 명이고 오후 3시 반에 복음 집회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약 200명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은 이 인원을 수용하기에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은 4개월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40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5월 8일 19명이 침례를 받은 후로 8월에 또 7명의 자매들이 침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 자신이 산두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육형제님, 저는 정말 두렵고 떨려 어떻게 계속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진리에 대해 저는 많이 알고 있지 못하며 교회에 관한 많은 문제들을 저는 답변할 줄 모릅니다. 저희는 얼마나 형제님의 가르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전에 네 형제님께서 배에서 저에게 전해주신 편지의 가르침과 권면은 저 개인에게 적지 않은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처음 나와서 봉사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에 대해 저는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네 형제님께서 교정해 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형제님께 부탁드리오니 저로 실패를 면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저에게 편지로 상세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님도 제가 겨울에 상해로 와서 특별히 교회 진리를 사경하기를 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형제자매님들께서 주님을 위해 저의 부족한 식견을 너그럽게 보고 교정을 해준다면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이겠습니다. 육형제님, 실로 세상 만사가 이와 같을진대 제가 무엇을 사모하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춘 모임의 시작. 니 선생님께. 선생님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저의 장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8월 하순에 제 주위의 환경은 제가 계속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기도 가운데서 저는 직장을 내려놓고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8월 25일 저는 상해에서 연대로 온 경영자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당시 경영자가 저에게 9월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저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집안에서의 책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집안에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게 되었고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표를 낸 다음 날인 8월 26일에 저는 아주 급히 동북 창순에 와서 사역해달라는 우소진 자매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명해지자 저는 직장일을 마치고 업무를 인계한 후 장춘으로 갔습니다. 즉시 인계할 수 없는 일들은 9월 말에 다시 연대로 돌아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월 5일 저는 연대로 출발하여 7일 장춘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18일 동안을 묵었습니다. 주님은 진정 그곳의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결국 9명의 형제들과 16명의 자매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본래 대부분이 장춘 장로교에서 약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9명 형제들 중에 두 사람은 장춘 장로교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전품방 선생인데 그는 장춘 겸익동 상호의 경영인으로서 이미 50세가 넘었습니다. 그는 장로교 안에서 4개의 이사직과 하나의 이사장 직분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재정을 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직분을 다 버렸습니다. 재정의 일도 인계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안가백 선생인데 그는 안 자매님의 오빠이며 의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로 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께 순복한 자매들 중 두 사람은 장로교회 여전도사였습니다. 또한 두 형제 자매들은 새로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장춘에 오기 전 우 자매님이 이미 그곳에서 자매들 가운데 수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이 형제 자매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 특히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을 본 즉시 곧 순복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맞는 두 번째 주일에 저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만찬 집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들과 함께 두 번의 떡을 뗐습니다. 장춘에 있을 때 저는 상해에서 경영자가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저에게 연말까지 일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연대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직장일을 하는 것은 곧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연대로 돌아간 후에 그의 제안을 거절할 것을 작정하였습니다. 9월 25일 저는 장춘을 떠나 27일에 연대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형제님이 보내주신 편지 한 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님이 편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저로 하여금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깊은 감명을 받게 했습니다. 형제님의 객관적인 관점은 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옳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기에 저는 더욱 확신을 얻어 경영자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연대로 돌아온 후 9월 28일에 저는 직장으로 가서 업무를 인계했습니다. 이제는 인계하는 일을 어느 정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3-4일이면 인수인계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주의 황자후 형제님은 저에게 천진에 와서 며칠 머물라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곳에 가서 형제님들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복음본은 지금까지 출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사 이 신문이 발간되어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출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북쪽을 다녀오면서 복음이 더욱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형제님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금년의 상해에서 특별 집회가 있게 되는지요?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추현의 최근 소식. 이 자매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일과 상황에 대해 다만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시험과 압박의 금으로 인해 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최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추현 고도서의 간수인 양 선생님이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게 될 것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매님이 계신 곳에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러한 일에 대해 체험적인 가르침의 말씀과 도울 말이 있다면 듣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은 여전히 추연에 거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저에게는 갈수록 풍랑이 잦아 힘들다고 느낍니다. 저도 아주 이상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연약한 제가 지금까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태산의 최근 소식. 주안의 이연여 자매님께 최근 저는 여전히 교직에 있으며 시간이 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산에서는 세 형제님들이 저희와 함께 주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당영민 형제님입니다. 그는 이비순 형제님이 태산에 오신 후에 영에 속한 사람 제1권을 읽고는 종파가 죄인 것을 알고 즉각 종파와 전도사의 직분에서 떠났습니다. 지금은 공화시 28번지 2층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가 지출한 것은 아주 크지만 그는 사업가도 아니고 전부터 줄곧 고용된 전도사였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질만한 형제님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함께 떡을 떼는 사람의 수는 약 20여 명입니다. 60, 70세 되는 자매님들도 계시고 10살 넘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어떤 분은 십리가 넘는 길을 걸어와야만 공화시 모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길은 아주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현재 태산의 형제 자매님들은 다 평안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형제님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심은 그에게는 비할 데 없이 좋은 것이나 광동에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은 많은 도움을 못 얻게 되었습니다. 상해에 계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할 때 저희를 결코 잊지 마시고 광동 태산의 많은 믿는이가 일으켜져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는 형제 가운데 올해 나이 21인 양혜웅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광주에 살았으며 저희와 마음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광주에 계실 때 저희는 힘써 그를 도왔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종파의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젊은 형제가 열흘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 3개월 동안 저희는 좋은 두 형제님을 잃었습니다. 저희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휴거할 때까지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치의 최근 소식, 하 형제님과 황 형제님께 주안의 문안 드립니다. 오랫동안 편지 왕래를 못해 영안에서 생각납니다. 기도할 때에도 형제님들을 기억합니다.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곳의 상황을 알고 싶어 합니다. 부흥보와 성경 강해 기록을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이 주신 환경 속에서 씨름하기를 배우고 있고 홀로 조용히 오두막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53장, 67장, 68장, 176장입니다. 이제는 시험도 지나갔고 은혜가 왔다는 것을 깊이 압니다.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는 아주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고 온전케함과 물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형제자매들 중에 9명이 침례를 받았고 만찬집회를 한 지도 이미 5번의 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그분 자신의 이름 안으로 돌아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평의 최근 소식, 주안의 이연여 자매님께. 저는 내년 상해에서 있는 특별집회를 참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얻기를 진정으로 원하는데 주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형제님이 북평에 오셔서 이곳의 형제의 자매들에게 적지 않은 유익을 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계속 저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소주 모임의 시작. 이연여 자매님께. 저희는 11월 19일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선은 2주에 한 번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머지않아서 매주에 한 번씩 집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집회를 별도로 가질까 합니다. 지금은 만찬 집회밖에 없고 그 외의 집회는 고려 중입니다. 장소는 소주 서북가 석당교농 29호입니다. 현재 저희는 형제 3명과 자매 6명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첫 집회에서 강동모 형제님이 히브리서 4장을 교통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영안에서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의 헌금 관리는 세 형제님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거친 후 저희는 모두 저희의 헌금을 다른 곳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송할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옹경일 형제의 편지에 대한 답변. 편지. 니토생 형제님께 문안드립니다.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가정의 환난이나 시험과 공격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공작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고 사탄의 공작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주 안에서 실제적으로 상세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장. 경일 형제님께. 하나님의 징계와 사탄의 공격은 외면적으로 볼 때 구별이 없습니다. 이 뜻은 형제님에게 임하는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오는 모든 공고와 환난과 시험과 공격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오는 모든 공고와 환난과 시험과 공격과 겉보기에 아무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길은 이러한 공고와 환난과 시험과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이것들을 가하지 않으십니다. 직접적으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가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사탄의 공작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작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징계 안에 사탄의 공작이 없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와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는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임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늘이나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면으로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결코 육체의 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당한 그러한 환경이 자기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주신 그러한 환경이 무슨 의미이며 그 가운데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며 어떤 공과를 배우도록 하신 것인지를 지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일단 알았다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하나씩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탄의 모든 공작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러야만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마땅히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후에도 사탄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탄의 공작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채찍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 마귀를 대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받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손에 채찍질하는 지팡이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받은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그분의 채찍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중에 채찍질하는 지팡이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당신이 순종한 후에도 여전히 당신으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대적해야 합니다. 남지일 형제에게 드리는 답변. 지일 형제님께 보내주신 편지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형제님의 위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말은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은 주 안에서 우리의 원함이 주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종파를 떠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질문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겠습니다. 첫째, 재혼한 형제에 대하여 교회는 그를 용서하는 것 외에 다른 도움을 그에게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긍휼을 좋아하신다고 한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주님을 믿기 전에 범한 재혼의 죄는 주님께서 추궁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 범한 어떤 죄이든 다 보혈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의 죄도 역시 보혈 아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모든 문제, 심지어 첩을 두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를 파문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빛비춤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믿는 이들 가운데에도 두 아내를 둔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만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가 이 말을 한 본래의 의미는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해서 그가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그가 교회 안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재혼의 죄는 다른 죄와 다릅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상할 수 있는 죄이고 또 하나는 배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재혼의 죄는 배상할 길이 없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은 그 사람에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딸을 취한 것은 배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여자로 하여금 자기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녀로 하여금 음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된 자는 하나님의 행정에 엎드려 이 책임을 감당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밧세바와 떨어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녀로부터 솔로몬이 출생하였고 우리 주 예수님도 그녀에게서 출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첩의 위치에 대해 말합니다. 거기서 말한 따로 취한 요정은 정실이자 첩입니다. 첩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는 바로 그녀에게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먼저 우리는 이 단락에서 말한 성령이 무엇을 가르켜 말한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성령은 거듭남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거듭남과 성령이 사람 속에 내주하는 것은 사도의 안수와 침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말한 방언과 예언으로 우리는 위 구절들에서의 성령이 성령의 은사를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이 제자들은 이미 거듭났고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다만 성령의 은사였을 뿐입니다. 은사는 몸과 관련됩니다. 회개의 침례는 우리로 주 예수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주 예수의 침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몸에 참여케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의 침례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주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만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계시록 3장 5절에서 볼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것과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되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시종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된 사람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으나 승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자는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이고 후자는 왕국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계시록 20장 마지막 단락은 영원 세계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계시록 2장과 3장은 왕국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제3차 이기는 자 집회 예수는 주시라. 1928년 2월과 1931년 10월에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성격의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의 집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제3차 이기는 자 집회였습니다. 이런 집회의 성격에 관하여 나는 형제들이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성경의 자질구레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합당한 위치가 있습니다. 예언, 교회의 조직, 성경해설, 예표, 침례, 안수, 방언, 기적 및 기타 많은 문제들은 다 합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그러한 것에 합당한 위치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중심이 아니며 성령의 생명의 중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오직 하나로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매년 우리의 훈련은 이러한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회에서는 자질구레한 문제를 조금도 언급하기를 원치 않고 다만 하나님이 중요시하시는 중심만을 중요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부흥보이는 과거 기독도와 같은 그런 주제들을 다루지 않느냐고 자주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부흥보가 하나님의 중심에 관한 메시지를 다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복음 전파, 예언의 강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설, 문제에 대한 답변들은 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닙니다.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관심하고 중심에 관한 메시지를 경히 여기는 믿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물론 그러한 것들이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그것들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중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관한 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진리들은 교리에 불과할 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중심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곧 승리요 성결이요 영광입니다. 기타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집회는 전과 같이 중심적인 메시지를 중요시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집회에 대하여 주신 제목은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며 이것이 집회의 모든 중심입니다. 집회 날짜도 이미 정해졌으니 형제들이 이를 위해 여러 면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1928년의 집회 외에 1931년과 1932년의 집회들은 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과 기도의 영을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금식 기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가의 여부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회에서 우리는 밖에 자질구레한 많은 문제들을 주의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하늘로부터의 빛비춤과 계시를 얻으며 생명으로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바입니다. 집회에 관한 몇 가지 사항. 멀리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상해의 도움을 구할 만한 친지가 없는 데다가 저희의 장소도 충분히 넓지 못하고 많은 시설이 완전치 않아 접대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식대에 관하여 저희는 얼마를 받기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받지 않기로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집회를 참석하시는 형제자매들의 역량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임의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풍족한 자도 남지 않고 빈곤한 자도 부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분명치 않거나 구원받은 것은 알지만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자 하지 않는 분들은 오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집회의 성격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갈급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불과 수건 및 기타 개인의 필수용품은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배싹 쓴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넷째, 집회 기간은 1934년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집회를 참석하실 분들은 반드시 1월 22일 이전에 상해에 오셔야 합니다. 집회가 시작된 지 하루 이틀이 지난 후에 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참석하시는 분은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한 후 편지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상해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마중이 필요한지의 여부, 성별, 연락처. 여섯째, 참석하시는 분은 반드시 1934년 1월 10일 전까지 편지로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좀 더 일찍 편지로 통보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지는 상해 합동로 문덕리 218번지 니토생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마중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두 가지를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보를 치실 분은 상해 30457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성이 이신 분이 태원으로 향하는 기선을 타고 온다면 다음과 같이 전보를 쳐주십시오. 상해 30457 태원에서 이가옴. 가령 성이 이시분이 오전 9시 27분 기차를 타고 오신다면 다음과 같이 전보를 쳐주십시오. 상해 30457 오전 9시 27분 이가옴. 배편으로 오시든 기차로 오시든 떠나시는 날 전보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지로 저에게 통지하실 때는 상해 합동로 문덕리 218번지 니토생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편지는 등기 혹은 속달로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8째, 저희가 마중 나가기 위해 보낸 사람은 손에 흰기를 들고서 기차역 혹은 부두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만약 마중 나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음에 약도대로 차를 구하여 문덕리까지 오시면 됩니다. 상해 합동로 문덕리까지 오는 도로 표지의 설명. 기차를 타고 오시는 분은 역전으로 나와 인력거를 빌려 문덕리까지 오시면 됩니다. 한 대당 은화 4전입니다. 만약 사람이 많을 때는 역 근방의 상생자동차에서 자가용을 빌릴 수 있습니다. 20분당 1원이고 수고료는 은화 2전입니다. 배를 타고 오실 경우 배가 포동에 머문다면 반드시 짐을 여관의 접견인에게 맡겨야 하고 만약 배가 포서에서 머문다면 인력거 군을 사서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한 대당 가격은 은화 4전입니다. 차를 빌릴 때에는 M5로 합동로로 가자고 말해야 합니다. 합동로에 도착하여 자동차 수리장 옆이 바로 문덕리입니다.